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선교하고 있는 김범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기 브라질은 지금 아주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에도 코로나 때문에 연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래 죽었고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작년 연초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작년 한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우리를 복 주시는 또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한 해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저희 브라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또 이래 살아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작년 5월 달에 성경 세미나에 텔레비전 방송을 알아보라라는 그 말씀에 저희도 여러 가지 여러 방송을 알아보는 가운데 한계 앞에 저희들이 갔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방송국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알아봤는데 하나님 정말 해지 브라지우라고 하는 브라질에서 5개 큰 방송국 중에 하나인 전역을 95% 커버하는 공중파를 가지고 있는 이 방송국의 편성국장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아무래도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성경 세미나 방송을 내어줄 수 없었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또 방송 프로그램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보내야 되는 형편들이 오면서 그런 계기로 박옥수 목사님의 생방송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에 그들이 박 목사님이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계기로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머물러 있는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박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그 40분 동안 생방송에 장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댓글이 올라와서 조항 국장님이 깜짝 놀라셨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소망과 또 생명을 주는 걸 보면서 두 번째 생방송을 하게 되었고, 그 생방송을 하면서 이분의 마음 안에 아, 정말 이 박옥수 목사님의 이 말씀이나 생애를 다큐로 찍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면은 정말 그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큐를 제작하는 요청을 목사님한테 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10년 동안 방송국에 일하면서 일주일 이상을 그 방송국을 비워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2주 자가격리 그리고 2주 촬영, 그 2주 촬영하고 온 이후에 또 편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해지브라지우의 다큐가 5부작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우연히 다큐를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갔던 부분인데 그 목사님의 그 생애와 또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저희들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간증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소망이다. 우리가 볼 때는 재앙 같았고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을 일에 대하면서 제 마음에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힘든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40년의 광야의 삶이 정말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더라고. 저도 제 인생 속에 제가 브라질에 선교를 내온 지가 이제 23년이 되어 갑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선교지 브라질은 저에게 광야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었고, 제가 처음에 선교를 이곳에 나왔을 때에 그건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대한항공의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가면은 그 비행기 안에 브라질에 사는 한인 교포들이 있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자네가 머물 집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진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저희 가족이 집도 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짐을 싸서 이제 브라질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참 막연해 보였고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은 당신의 종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볼만한 눈이 없어서 때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볼만한 눈이 없어서 때로 형편 앞에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려움 앞에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야, 지금 이래 돌아보면 정말 그때도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았던, 그리고 이 사막과 같았던, 그리고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어 보였던 이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보면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금방 이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애굽에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가 1985년에 정말 제 마음의 신앙에 갈등이 왔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매일 다섯 군데의 교회들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또 칭찬도 듣고 했지만은 제 마음에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이야기였는데 다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다섯 명은 결국은 신랑을 맞지 못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근데 제 마음에 그 이야기가 제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나도로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난 널 몰라라고 말하면 어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선지자로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는 제 마음에 그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가 뭐지? 저는 그 의의가 뭔지에 대해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뭘까? 먼저 교회 가서 봉사하라는 걸까? 먼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걸까? 제가 가진 그때의 신앙으로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제게 가까이 다가왔던 선배님 한 분이 박옥수 목사님이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한번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고 또 자기네 교회는 의인만 있다고 하는 그 일 앞에 내가 마음을 딱 닫아서 왜냐하면 저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거든. 근데 그분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피했던 상태에서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 아세아 방송 그리고 기독교 이 창세기 강해는 제게는 내 마음의 모든 담들을 무너뜨려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발을 하나님이 띄게 하신 곳이었거든요. 창세기 강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6장에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역청을 칠하는데 안팎에 칠하라. 안에서 볼 때도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역청이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마치 모세가 들어있던 그 갈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이 칠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물이, 심판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구약 성경 속에서 특히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내가 볼 때도 완벽하게 칠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볼 때도 나를 볼 때에 피가 칠해져 있어야 한다. 내가 볼 때도 내 구원이 완벽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구원이 분명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앞에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가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야 정말 내가 볼 때도 구원이 완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완전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발을 내딛고 처음에 교회를 찾아가게 돼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막 내가 내 이야기도 많이 이래 했던 기억이 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이 이야기 앞에 제가 막 그렇게 부딪혔는데 그분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막연한 걸 이야기했고 이분은 여지없이 저에게 성경을 갖다 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그날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마치 내 몸에서 뭐가 나와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한번 나와서 보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우기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마음의 태도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입을 딱 다물게 해주시면서 아 맞네요. 아 그러네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구원의 때 하나님 내가 널 도왔다고 하셨는데 그날 막 아주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믿지 않냐고 내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듣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맞네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네요.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아, 죄가 없네요.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정말 제가 이래 돌이켜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죄악의 종,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이끌어 내셨던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다 움츠려져 있고 또 지금도 저희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애굽 땅에는 분명히 재앙이 맞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의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을 이래 허락하실 때에 좌우 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취하고 우술초로 그 묶음에 피를 적셔서 문 임방 좌우 설주를 피를 바르고 뿌려라. 정말 그건 재앙이었죠. 열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는 그들의 장자가 죽는 아주 큰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장자가 죽는 큰 고통의 슬픔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축복이었고 애굽 백성들한테는 재앙이었어요. 코로나가 물론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반대적으로 이런 어떤 아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희들이 해집을 라디오를 통해서 나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 세미나나 또 이번에 나갔던 다큐멘터리 5부작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생명과 같이 가깝게 능력으로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열 번째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애굽에서 나오는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이래 와서 제가 살면서 문화적인 문제나 언어를 배우는 거나 참 많은 제가 만나는 일들이 전부 다 생소한 일들이었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만나가면서 또 때로 광야와 같이 때로는 전갈에도 물리듯이 또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들이 그 40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순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고 힘들어 보였고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 들어오면은 힘이 빠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깊은 흑암의 터널에 갇힌 것처럼 아무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 마음 안에 펼쳐질 때도 있었는데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형편을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뭘 해서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것도 두렵다고 말하지 않는데 두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여기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은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그래도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하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하시더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기억해라.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대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네가 잘한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을 준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열조부터 맹세한 언약을 이루려고 약속 때문에 너와 상관없어. 너와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을 이룬 거야. 하나님이 브라질 안에도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당신의 종의 약속이 이 브라질 땅에도 동일하게 브라질도 열방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열방 브라질 속에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23년 여기서 막 애를 쓰고 막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또 생방송이나 방송 설교나 방송 성경 세미나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일한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한 예로 그 전에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언론사나 신문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생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희들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기사를 내어주고 지금도 우리 기사를 신문에 내어주고 또 우리를 소개하고 100군데가 되는 언론사와 이 신문사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돕고 있거든요. 자, 내가 뭘 한다고 했던 시간,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시간들은 다 안 되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더라. 자, 내가 너를 어렵게 한 거는 내가 너에게 힘든 시간을 준 것은 내가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야, 네 생각 버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오늘 신명기 8장의 3절 말씀처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 정말 이런저런 문제 앞에 전갈을 만나고 뱀에 물리고 또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해 주시려고 했더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알게 해 주시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말씀 한마디만 마음에 담아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의 삶 속에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고. 그 과정이야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니까 과정은 뭐 늘 변하더라고요. 과정은 풍랑이 일어나고 과정 속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있더라고요. 3,000명이 그에게 말씀 들을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중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또 자기가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시더라고.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당신의 종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과정은 어려웠어요. 과정은 안 될 것 같았고 과정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 갇히기도 하고 형편에 갇히고 생각에 갇히고 이런저런 문제에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나 주셨냐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자, 저하고 한번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됩니까? 자, 마침내 이 말은 끝에 결국은 끝에 가보면은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더라고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마치 아이를 낳는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잉태했을 때 그 열 달의 시간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또 아이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 마침내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결국 끝에는 다 선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저희 형제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을 이래 하셨는데 이 형제는 한국 사람인데 브라질에 이래 와서 여기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형제인데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또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 형제가 이런 그 팬데믹 시기에 한국에 가도 또 가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지금 수월치가 않고 또 이 형제가 지금 당장 그가 간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 형제도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저도 제가 이 형제에게 복되게 그를 이끌어 주려고 하지만은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야,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 형제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었어요. 형제야, 나는 네가 이 시기에 한국 가서 네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네가 돈을 쌓아 갖고 가서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해도 가져갈 돈도 많지 않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손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좋은 거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고 자기 생각이 어떠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들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양처럼. 양은 그렇잖아. 염소는 줄이 필요하고 땡겨도 주인에게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가지만은 양은 진짜 이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랍니다. 마이너스 10이면은 1m, 2m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m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은 꼭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요. 근데 양은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가 뭘 본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앞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나타나는 사나운 짐승이 온다고 한들 양이 그걸 보고 피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발이 말처럼 근육이 있어갖고 막 도망갈 만한 발도 아니고 자리 몽땅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몸집도 막 잘 뛸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뾰족한 뭐 무슨 뭐 또 뿔이 있어가지고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양은 뭐 또 이렇게 아무 자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양에게는 귀가 있어요. 이 귀가 굉장히 소리를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소리를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목자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물을 먹다가도 촥 하고 분리되어서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꼭 우리도 하나님이 너희는 양과 같다고 하셨는데 양이 우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 마음에 미련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성질도 안 좋지만은 목자가 있는 양은 가장 안전한 양인 것처럼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또 저도 제가 하나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막 당장이라도 한국을 뛰어 달려가고 싶지만은 교회의 인도와 또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 형제가 제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손으로 바꿔주실 거야. 나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셔. 그리고 그 형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제가 그 형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제가 교제는 해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처럼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잊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두 주 전에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주일날 간증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래, 괜찮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형제 간증을 쭉 전하기로 듣는데, 야,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넣어주시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깨시지 않았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형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한 달가량 입원을 했으니까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보험이 잘 돼 있기도 하지만은 그 보험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돈을 다 이렇게 다 재해고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1,600만 원의 돈을 내야 되는데 이 1,600만 원이나 가까운 이 돈을 낸다는 거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그건 큰 물질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쓰러지기 전에 또 수술도 하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막 닥쳐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아보려고 알아보는데도 참 그게 정말 그 돈을 내야만 할 형편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험공단에 그 특별한 케이스로 혜택을 받게 하면서 정말 160만 원 정도만 내면 그 한 달 동안의 모든 치료비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1,600만 원의 돈이 160만 원으로 바뀐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형제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류 영수증을 쭉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것을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도 몰라. 아버지도 뭐 그때 보험 들 때는 돈을 뭐 얼마 내는 게 아니니까 많이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이제 들어놨는데 마침 그 보험이 중풍에도 해당되도록 하는 그런 보험이었던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중풍 걸린 사람들에게 보험금이 지불이 되는데 거의 2,500만 원가량 되는 돈이 지불이 된 거예요. 2,500만 원이나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500만 원이란 돈이. 치료비 160만 원 내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더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하는데 하루에 80만 원씩 지급이 돼가지고 거의 2,400만 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한 달 기간에 오히려 정말 많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렸던 보험이 그게 그 아버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러면서 아버지 몸도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셨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가정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야 이런 일도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축사해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 다큐멘터리가 한 시간 용어로 제작하려고 저희들이 이래 이 국장님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우리가 받은 그 시나리오의 그 양이 500페이지가 넘어요. 500페이지 가까운 것을 다 2주 동안에 이분이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게 코로나였기 때문에 참 가능했어요. 여기 뭐 있으면 우리가 방송국 가서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바빠서 어떤 때는 진짜 두 주간 오로지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지요. 돌아와서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뷰를 찍어서 온 게 50개 정도 되는데 이 용량이 3테라라고 하는 큰 그 용량에다가 이 녹화된 것을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3테라짜리가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30테라나 되는 그 엄청난 용량의 녹화 인터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 국장님이 아무리 봐도 1시간 가지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50개 인터뷰인데 1분만 빼도 50분인 거예요. 그 1분 동안 한 번 인터뷰한 게 어떤 데는 30분, 어떤 거는 뭐 어떤 데는 40분. 그 40분 중에서 1분을 뺀다면은 진짜 이거는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방송국에 있는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45분으로 해가지고 5부작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내용을 다 좀 이렇게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부작을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겠냐고. 아, 저희들은 너무 좋지요. 1부작 1시간용이 5부작으로 바뀌었으니까 45분씩 해도 3시간 33분이라는 그 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짜리 조금 넘는 영화를 만드는데 편집했던 그분이 말하기를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 걸려서 그 편집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 3시간 반짜리가 되는 이 다큐멘터리를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했으니까 딱 한 달 만에 편집을 했던 그 편집자는 처음에는 불가능이라고 말했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편집을 하려면은 똑같은 언어권 같으면 괜찮은데 한국말로 인터뷰해온 걸 이 브라질 사람이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러면 한국말로 된 인터뷰를 다 브라질 말로 다 다시 또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한 거기에 가장 맞는 걸 또 뽑아내야 하고 또 번역된 거는 공중파는 자막으로는 나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경도 있고 뭐 벙어리도 있고 공중파로 나가면 사람들이 귀에 들려야 되니까 절대로 더빙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도 이 다큐가 중요한 건데 성우를 써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국장님은 성우는 목소리는 좋지만 우리 분위기나 감동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 브라질에 형제 자매들 중에서 더빙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더빙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마추어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야 진짜 누가 이걸 해내겠나. 그런데 나보다도 이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내가 한번 이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 두 말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더빙 작업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어. 진짜 더빙이 그냥 그 말만 전달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고 빨리 하면 빨리 하고 또 말을 또 끊어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되면 또 웃어야 하고 같이 또 우는 장면이 나오면은 막 또 같이 울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아마추어인데 우리가 이걸 감당해낸다는 거는 안 될 것만 같았는데 3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터뷰의 더빙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래 하는데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틀린 부분들을 다시 고쳐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마치 퍼즐이 맞춰가듯이 하나하나가 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포어로 더빙을 한 부분 앞에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이 한 달 안에 편집 작업이 다 맞춰질 수 있었거든요.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거의 하나님이 진짜 한 달 동안에 이 편집을 전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 하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못 보는 거예요. 중간에 신앙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못 만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브라질에 처음 왔을 때 강도를 만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참 그런 아픔들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아, 이 브라질은 정말 제가 늘 이래 생각 브라질 그러면은 그때만 생각하면 우라질 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살고 있는 상파울로 하다 보면 내가 막 그때는 상파울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샹파울로라는 마음. 이 샹 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에 있었어요. 아, 그때는 진짜 막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막 그냥 어두워질 대로 무거워져가지고 아 진짜 그때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랬는데 저도 하나님이 브라질이라는 광야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 정말 이걸 걷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말씀만 믿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브라질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말씀만 믿는 세계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신 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만약에 포기하고 그냥 다시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냥 내가 가버렸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브라질 그러면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만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잡아줬던 그 말씀은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믿음이었어요. 나는 내가 내 거처를 내가 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닌데 내가 브라질을 떠난 때 떠난다고 하면 떠나더라도 나는 내가 결정해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가 선교를 실패하고 결국 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제 마음에 강하게 내 마음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참 지금 돌아보면은 야 진짜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은 마침내 이렇게 내게 복을 주는 복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돌아갔다면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빌빌거리면서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브라질에서 실패했던 실패라는 그 사단이 주는 정죄 속에 끊임없이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건데 하나님 그때 제 마음을 잡아준 것은 정말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그 간증처럼 나는 내가 내 거처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사는 목사님의 그 삶을 저도 그냥 따라간 것뿐인데 지금 돌아보면은 마침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마침내.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최근에 읽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참 어려울 때는 한때는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어려웠을 때 저는 아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아 내가 선교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는 진짜 최근에 얼마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바꾼 게 아닌 다른 하나님 내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성경을 한 군데 한 번 더 찾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한번 조금만 한번 뒤로 넘겨볼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같은 성경이니까 조금만 한번 뒤로 넘겨보십시오. 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10절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야 여기 보면은 내가 들어가야 될 땅이 있고 내가 나온 땅이 있는데 내가 나온 땅은 애굽 땅이잖아요. 그 애굽 땅은 어느 정도 애를 쓰고 수고하면은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아, 발로다가 물을 대면은 얼마든지 채소밭에 채소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가 들어갈 땅, 네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땅은 내가 어저께 은혜 입었어도 또 오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가 왔어. 그럼 늦은 비가 안 오면 그 다음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얻을 땅은, 건너가서 얻을 땅은 1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권고, 보호해 주시는 땅인 거라. 그러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이 늦은 비와 그 다음에 이른 비와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배가 부를 수 있는 곳이라 말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 내가 머물러 있는 선교회,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브라질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에 진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눈이 세세토록 우리를 보고 계시죠. 너무 분명한 하나님, 너무 세밀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야, 제 마음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얻은 땅, 내가 얻을 땅, 또 내가 머물러야 될 땅은 하나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이 아무 수고, 그거 정말 소용없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땅이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면서 또 코로나 검사를 했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했고 또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검사를 했어요. 저희들도 저희가 6명이 이래 갔는데 저희 6명이 또 낮에는 촬영을 하지만 저녁에는 또 조항 국장님 가족들이 이제 바깥에 또 서울을 관광하는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코로나에 노출이 되니까 참 기도하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코로나 하나만 걸리면 한국은 또 좁으니까 금방 소문이 나고 그리고 또 선교회 안에 우리가 또 늘 목사님을 만나는데 인터뷰도 하고 만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이래 참 그 큰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다큐였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그 딱 촬영 끝나고 돌아오니까 한국은 뭐 지금 보니까 막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졌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만약에 5명밖에 못 모이게 했다면은 스텝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촬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 세미하신 하나님의 눈이 세세토록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브라질에 살면서 이 광야와 같은 곳이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만 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신명기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말씀을 한번 찾고 싶은데요. 33장, 신명기 33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29절. 예, 기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라는 말 앞에 저는 제가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김범섭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브라질에서도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가진 이 명백한 복음을 가진 곳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제가 1985년에 죄로 말미암아 또 진짜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확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성교회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수양의 85년에 겨울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제가 소심한 사람인데 예수의 피를 심는 동안에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 그 받는 자,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 예, 그 사람을 다윗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 그가 왕이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럽 보세요. 유럽에 얼마나 잘 삽니까?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좋고 예, 유럽에 보면은 정신병자들이 그래 많고 자살률이 최고예요. 그것은 잘 살고 좋은 형편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야 너는 행복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마음에 정말 사단이 아 너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한 사람이야.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지금은 제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들고 행복하다는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웃을 수도 없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저는 날마다 어려움 속에 처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하지. 아 나를 도와주는 방패구나. 내게 날라오는 돌멩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 날라왔던 돌멩이를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셔서 내게 오는 모든 돌멩이와 저주를 막아주시는구나. 저는 정말 제가 이번에 다큐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94세인데 아버지하고 제가 성교 나와서 장남이지만 늘 함께 있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에게 이번에 그렇게 물으시는 걸 보았어요. 너희 아버지는 구원받고 돌아가셨니? 저희 아버지도 죽음 앞에 지금 저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은 우리 아버지 마음에 구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너희 아버지도 구원받고 돌아가셨니?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아버지 정말 제가 구원받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충주에서 청주로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또 충주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또 실버 정말 여러분들 앞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감옥에 가도 그는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버 부친님 모친님들 정말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죽음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